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묻혀있던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저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어디에서 헤매고 있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썩어질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 신을 벗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집과 불안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 그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신을 신게 하셔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저희에게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앞길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으며 영적인 싸움들에도 기꺼이 임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퀴리오스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또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님께서 전부 행해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올 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의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 물매 즉 무릿매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물매로 날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은 그 돌이 튕겨나가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과 같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이구나. 또한 영적인 싸움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수치스러운 삶과 죄악된 삶을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안에 사심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을 잘 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에서 간계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인데 이는 무엇 무엇을 따라서를 뜻하는 전치사 메타와 길, 방법을 뜻하는 단어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 것 또 어떤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꾀, 계략, 술책, 속임수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만들어 꾸미는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술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두 번만 나오는데 또 한 번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사한 유혹이 메소데이아입니다. 누군가를 속여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 명예 등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로챌 것인가를 자세하게 계획한 후에 그 계획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물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면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그만큼 치밀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간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간계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계를 걸어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서간문, 즉 편지 형식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회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임무를 맡아 고군분투하는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쓴 31통의 편지를 모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면 이러이러해야지, 미련하게 저러저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원수로, 기독교인을 환자로 표현합니다.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또 지루한 것으로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환자, 그리스도인을 떼어놓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지옥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겸손해진다. 그래서 겸손이란 미덕을 내가 세상에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끼워 넣어서 기독교인의 겸손을 변질시켜서 교만하게 만들어라.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를 찾아다니는 비평가로 만들어라. 환자로 하여금 과거에 집중하게 하라. 무조건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미래는 맡기고 현재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귀의 관계가 무슨 아이스크림 종류도 아닌데 31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또한 단점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부립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자신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모두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완벽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배우도 한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자랑거리는 머리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연말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잘랐는데 자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습니다. 왕의 세겔은 일반 세겔 약 11.4g보다 더 무거운 13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연말에 자른 머리카락은 약 2600g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머리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서 삼손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의 머리털이 많고 빨리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흠잡을 데 없는 그의 외모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초반에 아주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은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휘날리던 그의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칼에 심장이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최고의 갑주라고 생각했던 머리카락이 최악의 갑주가 되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가 이러합니다. 종아리 뒤쪽에 있는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의 힘줄이 합쳐져서 발꿈치 뼈에 붙는 굵고 강한 힘줄,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의 어머니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아들을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과 이성의 경계를 흐르는 스틱스 강에 아들의 몸을 담갔지만 그녀가 잡았던 아들의 발목은 그만 강물이 닿지 않아서 그곳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파리스가 쏜 화살이 그곳에 꽂히는 바람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줄이 약점입니다. 신발 굽의 중요 목적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건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킬레스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둘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강한 근육질의 몸, 아주 민첩한 함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칼을 들고 싸웁니다. 문자 그대로 육과 육이 부딪히는 싸움이고 서로 상대의 몸에서 피가 튀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인 싸움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문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가리킬 때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있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세상이 자연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세계의 세상을 또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해안으로 휴가를 갔다고 해서 서해에 있는 바닷가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갑자기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서 수심이 2000m가 되는 일도 없고, 주변이 갑자기 바다로 바뀌어서 자신이 망망대해한 가운데 떠있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고백하는 말,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권세와 맞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도 세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부리는 강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위한 최상의 준비이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마귀의 간계에 능히 맞설 수 있다. 너희가 사람의 전신갑주나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마귀의 간계를 결코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또 본문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취하라 역시 명령형 동사입니다. 11절에 입으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표현한다면, 이 취하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출정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취하라는 입으라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두 외에 다른 것을 입는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분 갑주로는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일부분만 취사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패배의 출발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전신 갑주나 세상의 전신 갑주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경기에 나가면서 상대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나오는데 자기는 테니스 라켓이 아니라 배드민턴 라켓이나 탁구 라켓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상대가 보내오는 공을 더욱 강하게 돌려보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야구 배트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에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공을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고 실격패하고 말 것입니다. 배드민턴 라켓이나 탁구 라켓, 야구 배트를 갖고 나가는 것은 테니스 라켓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금식을 마치셨을 때 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 시험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나의 말,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의 부분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을 읽으며 내가 줄을 그어놓았던 말씀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언제나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비수처럼 날아온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밋밋하게 보였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나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 3만 1000여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다. 자신이 입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입은 것이 욕망으로만 바느질된 옷은 아닙니까? 그래서 옷의 이곳저곳에서 이기심의 악취가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입은 것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느질된 옷은 아닙니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이내 썩어져 버리거나 찢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주 비싸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더기는 아닙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 있고 높아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지금의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적은 것을 갖고 계시고 밋밋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또 아무리 적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소년이 가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나 먹이셨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일깨워주는 교훈이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가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지키는 것이며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위한 바른 길일 것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독교 200년이 훨씬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자기 욕망의 전신갑주와 세속적 가치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더 좋아함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것을 입은 삶이 자신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오는 마귀의 간계는 참으로 많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킴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